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때와 같이 주님께서 저희들도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시며 성령님 안에서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아버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40페이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고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랑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기쁨을 교환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거기서 살펴봤고. 그런데 이 기쁨을 교환하는 선순환 관계는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른쪽에 있으면 우리의 기쁨도 오른쪽에 있고, 같이 움직이는 것인데, 이 사랑의 선순환 관계가 마치 동전의 양면과 뒷면이 분리돼가지고 따로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위에 있는데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은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은 오른쪽에 있는데 사람은 왼쪽에 있는 것을 행복해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되면 이 선순환 관계가 깨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순환 관계가 신뢰와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이 선순환 관계가 지속되고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동전의 갈라진 두 양면을 접착하는 그 마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란 것까지 생각하시죠? 갈라진 동전의 양면을 접착하는 그 접착제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회복시켜 줄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부여하신 그 자유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조작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그 사랑의 순수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좀 꺼내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시고 어떻게 보내주시고 또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지를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40페이지 그 4번 메시아 보면 그죠? 메시아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의 마시아흐 그렇게 마시아흐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차 쉬운 말로 음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영어로는 머사야 그렇게 말하죠. 마시아흐 이것을 그리스로는 크리스토스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을 이거 영어로 오면서 크라이스트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음차를 한 거죠. 음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슈아 마시아흐, 예슈아 마시아흐를 그리스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로 번역이 됐다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음차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죠? 첫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언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향유죠, 향유를 부으심으로써 뭘 나타내고자 하셨느냐면, 내가 너를 택해서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교황이 삼중관을 쓰고 있죠. 그죠? 마치 교황의 관, 쓰고 있는 관을 가만히 보면, 이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 층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이 삼중관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하고. 원래 이세 가지의 그 기름 부음은, 각각 받았는데, 이 그,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세 가지의 기름 부음 모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또 대언자시라는 거죠. 이세 가지 역할을, 기능을 다 부여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다른 대언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문제는 누가 바로 그 메시아냐?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예언자냐?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예언이 점진적으로 계시가 점점 명확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메시아,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고 계시가 점점 명확해져 가는데 누가 바로 그 메시아냐? 누가 바로 그 메시아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어진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면 그 창세기 3장 15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예뱀, 예뱀, 마귀죠, 마귀. 사탄에게, 내가 여자의 씨와 너희 사이에 적개심을 둘 건데, 그 여자의 씨가 오면 너를 멸할 것이다.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가 모세 시대니까, 전형적인 가부장제 사회죠. 그런데 여자의 씨라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 기록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죠. 룻기나 또 아가서 뭐 이런 데 보면 이게 복음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 읽으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모든 성경이 다한 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메시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구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시는, 왕국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세우셨어요. 모든 것 위에 세우셔서 모든 것이 그분께 굴복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의 표적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 성취해 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또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한 300여 가지에 되는 많은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구나라고 알수 있도록.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과 표적을 주셨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보면 그분께서 오늘날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렇게 쭉 나가면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비즈니스가 무엇인가를 딱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구약된 예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는 예언된 대로 와야만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도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반나절 거리 되는 바로 거기, 이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서 태어나야 하느냐,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된 대로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제를 주셨는데 그 명절대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장막절에 태어나셔야 하고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명절에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죽으심의 방법이나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들도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오실 때, 아,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정직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41페이지 보시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점점 이 계시가 내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아까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계시되어 있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4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곧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같은 이사야 53장 6절부터 6절과 9절에 보면 이 메시아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이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시는 처음이며 마지막인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와서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처녀에게서 잉태해 되신 바로 이 예수님이라라고, 임마누엘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20절과 23절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셨는데, 로고스, 그죠? 이 말씀이 계셨는데, 육신을 입은, 우리처럼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계시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구절들을 이렇게 좀 핵심을 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렇다 말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다른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데, 이분이 다시 가시다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오시면 그 오시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네 번째, 41페이지 네 번째. 그렇다면,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메시아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그다음에 침례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1절, 마태복음 17장 5절 이런 곳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사야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되었다 그랬죠, 그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뭐라고 증언하고 계시냐면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42페이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분으로 오신다라고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쭉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죽으심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아마 2과 때 한번 설명 한번 드렸죠. 다니엘에 기록된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메시아는 몇 년도에 죽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그죠? 혹시 생각나세요? 메시아는 몇 년도에 돌아가셔야 되느냐? AD 32년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AD 32년. 유대 달력으로 1월 24일 날. 그래서 AD 24년, 32년,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 돌아가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유월절 날 돌아가시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AD 32년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수님이 30살 쯤에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가 티베리우스 황제 제15년이라고, 누가복음 3장 1절, 그 다음에 21절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 30살 때가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이니까 그때가 AD 28년이거든요. 그때가 30살이니까 거꾸로 역산을 하면 몇 년도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영년은 없으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BC 2년에 태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BC 2년 몇월 며칠 날 태어나셔야 되느냐? 장막절 날 태어나셔야 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이 계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BC 2년,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날 태어나시지 않으면 아마 로마력으로는 9월 중순 내지 말경도 될 겁니다.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 날짜에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침례가 아니라 AD 32년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날 돌아가시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여줘도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누구한테 한 이창원 형제님은 또 여쭤보지 말라 그래. 우리 김덕기 형제님 몇월 며칠 날 태어나실지 계획하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우리 변형제님 내가 며칠 날 태어날지는 어렵지만 내가 어느 장소에 태어났는지는 좀할수 있겠다.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한국 땅에서 와가지고 성경 해석을 바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치밀하게 아주 치열하고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해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 메시아든 초림 메시아든 간에 메시아는 너무나 정교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살펴보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 메시아 표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바람과 바다, 다시 말해서 자연도 그분께 순종한다는 걸알수 있고 죽은 사람들을 네 명을 이렇게 살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이미 숨이 완전히 끊어지고 심지어 시체가 썩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이나 물이 포도즙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생략하시고 바로, 그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물이 포도즙이 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고 여러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데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마귀들도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처음 오셔서 초림 때 그죠?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할 가장 중요한 일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이집트의 탈출 당시에 이집트 땅에 집행됐던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잘 보여줍니다. 이집트 땅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한국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집트의 땅에 존재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태생만 상징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는데 내가 다 죽이지 않고 대표로 첫 태생은 다 죽이겠다. 첫 아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집은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고 이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는 거, 담을 뛰어넘어가는 거. 원래는 이게 통과해 가야 되는데 문을 열고 그게 아니라 뛰어넘어서 그냥 가는 거. 그게 유월이거든요, 유월절. 이 유월절에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였던 바로 그 어린 양이 메시아가 하실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그 문설주에 발려 있는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고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상하게 하였느냐? 내 눈으로 갚아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를 상하게 했느냐? 이로 갚아라. 이것이 공정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법이 많이 왜곡되고 있지만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죄를 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려야 죄를 사는 것입니다. 죄를 사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그 유대인들에게 규례로서 줬던 거죠. 양을 잡아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그 뿔에다가 그죠? 그 피를 바르는 그런 일들을 매년 했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는 말 그대로 정말 동물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깐 죄를 덮어놓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은 그분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죠. 사람이시지만 그분의 가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 왼쪽 양팔저울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쪽 양팔저울에 놓으면 어디로 기울까요? 예수님 쪽으로 기우는, 모든 것을 가름하고도,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름하고도 남는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번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한 번.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이것을 단한번 속죄하는 것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한번 헌물을 드림으로, 무엇으로? 자기 자신으로서 단한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토록이 중요합니다. 영원토록이.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심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 갈고리를 걸어둘 수 있는 것, 이 말씀의 갈고리를 걸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피는 죄인들의 모든 대값을 지불하고도 남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과, 예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흘리신 상속 은약의 피다. 이 피에 우리가 그 영원한 이 상속 은약의 약속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의미 해가지고 제가 4번에 그 기록해놨죠. 거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고갈되어 가지 않을까. 나처럼 이렇게 못된 사람에게는, 아, 딱이 똑같은 죄를 이렇게 반복하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지옥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립될 수 없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메시아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일방적으로 혼자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어떤 상상이나 사람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 협조나 그 어떤 것도 개입됨이 없이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우리 그저 위에 그 43페이지 위에 성경 박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호흡을 몰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그 메시아의 처음 오신 그 목적,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단번 속죄, 대신 속죄를 완전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그 밑에 한 가지 질문을 달아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보면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보면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두 분만 여쭤볼까요? 누구 한 분? 우리 조담이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네, 이창환 님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용은 다한 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 단원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만들면서, 제가 붙인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담아, 네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놓고서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나를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그것을 선택한 아담아.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람들아, 사람아. 이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내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래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독생자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바쁘시지 않은 분들은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8장까지밖에 없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신랑, 왕, 그죠? 그 왕,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교회로,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고 다음 주일에 오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상상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감정과 또 그러한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감정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속에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